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의 돈 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성명에서 중국 기업 밍정 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법원에 190만 달러 압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선양에 본사를 둔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 뒤 북한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총 19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열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는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양국의 이번 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에는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도 열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유화 정책 일부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쿠바 정책은 쿠바군과 연계된 쿠바 국영기업 가해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들이 쿠바군과 정보당국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쿠바 정책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로는 규정 제정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시리아 라카에 대한 러시아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새벽 라카의 ISI 지휘부 회의를 겨냥한 공습으로 30명의 지휘관과 반군 30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알 바그다디가 이날 회의에 참석 중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측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시리아 정부도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 바그다디 사망설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미군 4,0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미국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의 추가 파병은 탈레반 무장 세력에 대응해 싸우는 아프간군 지원이 목적이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추가 파병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게 아프간 병력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의 아프간 안정 노력에 진전이 없다며 7월 중순까지 의회에 전략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원은 어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인물들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과 관련해 대가를 주고받는 협상이 아닌 조용한 외교의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국은 비핵화가 대화의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32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 씨를 긴급 송환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조용한 외교의 결과라고 소개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내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진행했다고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노워트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억류 미국인 석방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정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들과 만나 억류 미국인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6일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로부터 원비어 씨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의료진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비어 씨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파악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의를 거쳐 조셉 윤 특별대표의 방북을 지시했고 윤 특별대표는 두 명의 의사와 함께 특별 전용기를 타고 12일 평양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원비어 씨를 데리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의 송환이 인질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 원칙의 변화를 뜻하냐는 질문에 협상은 대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A negotiation implies that we are willing to give up something in exchange for something in return. This was not a negotiation. This was bring back. We want to come get our guy.
이번 송환은 협상이 아니라 돌려받은 것이며 미국은 자국민을 데리고 나오기 바란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조세빈 특별대표가 북한에서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과 접촉했다고 확인하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송환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는데요. 아들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다음 날,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 소재한 아들의 모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당시 입었던 똑같은 윗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And I'm able to talk to you on Otto's behalf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I'm not confessing, I'm speaking, but
아버지는 지금 심정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Relief that Otto is now home in the arms of those who love him. And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We went for 15 months.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온 것은 안심이 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개월간 아들에 대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내내 아들이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야 들었다며 가족 전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kept his condition secret.
프레드 씨는 아들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지만 만약 믿는다고 해도 문명 국가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의 상태를 비밀로 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나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 데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현재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원별 씨를 치료하고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은 원별 씨의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His neurological condition can be best described as a state of unresponsive wakefulness. He has spontaneous eye opening and blinking.
신경과 의사 데니엘 켄터 씨는 원별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각성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켄터 씨는 원별 씨가 때때로 눈을 뜨고 감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을 자각하지 못하며 말도 못하고 의식적인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북한 측 주장은 부인하면서 원별 씨가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왜 신경 손상을 입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는데요.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유나리 씨는 당시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로 김동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는 각각 4월 22일과 지난달 6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목사인 김동철 씨에게는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혐의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에게는 반공화국 적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들 중 김동철 씨는 지난해 4월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영사 접견이 제한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동철 씨는 북한에 억류된 지 20개월이 넘었지만 최근까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영사 접견을 하고 있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로 지난 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오토 원비어 씨와는 달리 현재로선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3일 평양 방문 중 이들 3명을 면담했습니다. 조셉윤 특별대표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발표하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3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 리 씨는 15일 BOA에 당시 참혹했던 억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든 점은 이제 바로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거죠. 12년 노동교화소에 가는 형을 받았을 때는 과연 내가 이 북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12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했죠. 또 건강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올해 초부터 BOA에 근무 중인 유나리 씨는 5개월 억류 기간 동안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것은 물론 감시자들과의 짧은 대화 외에 아무와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유나리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은 모두 13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경우 억류 외국인 중 가장 긴 735일을 북한 측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배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 의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로버트 박 씨는 억류 당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1996년 억류됐던 에반 헌지커 씨는 풀려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측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나리 씨는 자신은 억류 중 폭력이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물을 끓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들 뭐 갇혀 있는데 박테리아 같은 것 때문에 아플까 봐 물을 항상 끓여 먹으라고 해서 또 그런 거는 내가 아프면 안 되나 보다 이 사람들한테라고 생각했죠. 아팠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억류자들을 일종의 인질로 활용하면서 미국 등과의 정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4월 BOA에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인질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인을 억류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공개 처형과 고문, 주민들의 노예화,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고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alls upon the DPRK to pursue change in its policies and system to improve
people's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무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quest the DPRK to first listen sincerely to the repeated concer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은 국제 사회의 거듭되는 우려를 귀담아 듣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철저히 관찰한 뒤 국제 사회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노르웨이와 프랑스, 캐나다 등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e misleading and provocative remarks on the DPRK made by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문정철 참사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비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또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5일 북한 관련 두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Opposed? In the opinion of the chairs,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아태 소위가 이날 채택한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 연장을 통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under the Kim regime, North Koreans are suffering unimaginable horrors. They live under constant fear of arrest, of disappearance, of execution.
로스 레티넨 의원은 김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며 북한에서 법치주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2006년 이후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날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도 채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소위 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 내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will expan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o transmit and distribute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요호 위원장은 김씨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에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법안은 앞으로 외교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상원에도 현재 아태 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한국 내 여론이 50%를 넘고 반대 여론이 지난 1월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3%, 반대는 32%로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강화됐던 지난 1월 조사에서 찬성 51%, 반대 40%로 이 찬반의 격차가 11%포인트였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인 현 시점의 여론은 이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7월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이 북한을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대화의 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묻는 질문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는 도발 중단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동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종류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their provocative actions that they continue to take. We continue to call on them to de-escalate those types of actions, but we are nowhere close to that.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한층 강화된 관여 조건을 보여줍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o decide they're ready to talk to us about the right agenda. And the right agenda is not simply stopping where they are for a few more months or a few more years and then resuming things.
이어 다음 날 유엔 안보리에서 대화의 선행 조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BOA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대화 제의를 꾸준히 해오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서 또한 민간단체의 접촉, 교류 이런 신청에 대해서 호응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축사에서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되돌아가자며 이런 제안을 한 데 대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되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해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핵 동결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는 많은 국제 상황과 연계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해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은 연일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선택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15일 담화에서 미국의 핵전쟁 도발에 대처한 자신들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시시콜콜 걸고 들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런 입장이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의 대응 방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작업들,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우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로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을 아직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며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원비어의 어떤 혼수 상태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추가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게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일각에선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마크 접촉을 통해 북한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제2차 연차 총회에서 고대 시대에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동서가 연결됐고 아시아 극동 정착역에 한반도가 있지만 경의선 철도가 끊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AIIB가 추구하는 아시아 기반시설 개발 사업의 필수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 문제에 대해 북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대의 건강한 미국 대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에게 극도로 부당한 행동을 자행했다며 억류 기간 중 원비어 씨에게 누가 어떤 행위를 가했는지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 협상을 위한 압박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상업적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 일부를 빌려줌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베를린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 방송이 확인한 결과 이 호스텔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호스텔 직원은 현재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름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6월 예약은 거의 꽉 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쯤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해 매달 약 4만 유로, 미화 4만 5천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해외 공관을 임대해 돈을 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관료 등 309명이 지난해 싱가포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와 경영 연수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교류와 교육 지원을 하는 싱가포르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는 12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6차례, 해외에서 3차례, 총 9차례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단체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인은 지난해 399명을 포함해 총 1,7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여성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연수에는 북한 28개 단체나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이 한국에 정착한 40대 탈북민 남성이 밀입북한 뒤 최근 다시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탈북민들의 대다수는 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15일 함경북도 온성에 머물던 재입북 탈북 남성이 최근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한 명과 함께 재탈북했으며 이들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성의 한 농촌에 살던 이 남성은 한 동네에 살던 여성과 함께 처음 탈북해 2015년 초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에 정착했지만 지난해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며 지난해 말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에 등장해 한국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와 함께 탈북한 여성이 2015년에 한국에 같이 왔던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탈북과 관련해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한국에 정착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탈북민 대부분은 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또는 가족들을 담보로 위협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99%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려고 갔다가 잡혔다든지 거의 다 그래요. 뭐 표면적으로는 뭐 북한이 좋다. 뭐 남쪽 사회는 전부 다 사람 탈 거 못 된다. 뭐 하면서 방송에 나가고 막 이렇게 해도 실은 그거는 그 사람들 마음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맛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 수 없어요.
김성은 목사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사라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며 중국에 갔다가 북한 보위부에 납치된 탈북민이 수십여 명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의 재입북과 재탈북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해 같은 해 12월 한국에 온 유모 씨는 지난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밀입북했다가 북한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탈북해 2002년 2월 한국에 재입국했습니다. 또한 2009년 탈북했던 김광호, 김옥실 부부는 2012년 11월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국했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2013년 6월 다시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같은 해 8월 한국으로 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현행법상 자발적으로 재입국한 사람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드로 목사의 설명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가졌던 탈북민이 이제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적국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것 자체가 국가안보법 위반이고 또 간첩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법에 의해서 이제 조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승원을 요구하는 한국 내 탈북민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40대 탈북민 권철남 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소가 한국에 왔다며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16일 주장했습니다. 2014년 8월 탈북해 3개월 만에 한국에 온 권 씨는 열악한 노동판에서 일하며 북한 출신이란 괄시를 받았고 간첩 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북 미수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북송을 요구한 사례는 김리언희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현행 법률상 한국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이 한반도 미래와 관련한 관심사들을 토의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재단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일 관련한 전문가를 초대해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54차 한반도 미래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포럼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미래 설계를 위하여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미래 포럼인데요. 지난 14일 제54차 한반도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 구천서 회장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그런 우리 민족적인 염원, 또 하나는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롭게 번영되게 잘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대 축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전문가들의 그런 뜻을 모아서 국민에게 또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한반도 미래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소설가이자 민주시민 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을 초청해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안 되는 인도 북동쪽의 작은 나라인 부탄은 국민 행복지수가 높고 또 복지국가로 성숙한 북유럽 국가들 역시도 높은 국민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들 국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포럼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삶의 질의 차이는 지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단 어쨌든 우리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이라는 과제와 남북한 간의 생활의 질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어느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인가 막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소설가 김홍신 씨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우리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4차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괴로움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로움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사명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제가 인생사용 설명서인데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자기만 불편하고 아프고 고뇌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산다는 게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사는가. 내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답게 사는 모습 공유하자 그런 의미의 강연을 합니다.
또 김홍신 원장은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인생의 정답이 아닌 명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김홍신 원장은 현재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법륜스님하고 같이 그 평화재단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그 평화적 그 통일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통일의병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의병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을 받고 선서를 하면 군번이 나와요. 통일을 준비하는 걸 지금 모색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한반도 미래 포럼,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한 탈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포럼을 하니까 처음에 들을 때 저도 이제 경제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듣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같이 뭔가 인생 관련된 주제를 할 때는 저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매번 하실 때마다 포럼을 할 때마다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그 주제를 할 때마다 이제 북한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나 모든 걸 말씀을 할 때. 그래서 통일이나 아니면 생각 안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김홍신 원장은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 남북 국민의 얼굴 그리고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남북이 먼저 동서갈등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됐을 때 북한을 어떻게, 북한 그 주민들을 어떻게, 그 우리 영역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조금씩 나눌 거예요. 우리 역사에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올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 수치도 높아져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바깥 활동이 아주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표되고 있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지지율 지난주보다 올라서 83%로 나왔습니다.
네.
한국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첫 소식 볼까요? 지금 뭐 6월 중순인데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네요.
네, 기온만 오른 것이 아니라 햇살도 아주 강했고요. 강한 햇살에 만들어지는 2차 대기오염 물질이죠. 오존 농도가 또 높아져서 바깥 활동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가 오늘 하루 계속됐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고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곳, 서울, 충청, 호남 등 전국 많은 지역이었고요.
네.
오후 들어서는 또 오존 농도 수치도 높아져서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거 올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서울 남쪽인 그 관악 지역에 35도까지 최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폭염에 오전까지 있다면, 그야말로 오존 주의보까지 내려졌다면 바깥 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군요.
네.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로 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는데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단순히 기온만 높다면 뭐 시원한 곳에 가거나 뭐 그늘을 찾으면 되고 뭐 물 좀 많이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존입니다.
네.
오존 주의보 정도가 내려졌으니까요. 눈이나 호흡기에 염증도 일으키고요. 심하면 호흡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서울시 오존 주의보 발령과 함께 태양광과 합성돼서 오존 물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페인트 바르는 도장 업체 등 야외 사업장에서 작업 피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한반도 서쪽과 내륙 지역의 폭염과는 달리 동해안 지역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이었고요. 대프리카로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8도에 머물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가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 소식은 지금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산 조금 입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강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양산, 뭐 색안경, 선글라스, 모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피부 화상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 다음 주까지 한반도 남쪽 지역의 불볕더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네요.
네. 매주 금요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 긍정 지지율 83%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거고요.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10%, 응답을 유보한 사례는 7%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5주째 지지율이 83%로 나왔는데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정치권은 뭐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야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율은 안정돼 보이는 상황이군요.
네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상황처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특히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위해서 국회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년의 인사 문제로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본 지지율은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컸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무려 90% 초반까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50대는 73%, 60대에서는 69%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무엇을 잘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요. 소통 잘한다, 국민 공감 노력이 좋다, 일자리 창출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마음이 든다,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까?
네, 예전에는 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들고 나가면 별로 살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요즘 아예 단위가 10배가 뛰었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나가면 예년의 절반밖에 못 산다, 이런 주부들의 한숨이 장바구니에 실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미화로는 100달러가 안 되는 한 90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10만 원이면 미화로 88달러 정도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국의 튀김닭값 오르는 문제 때문에 뭐 시끄럽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최근 한 언론사에서 치솟고 있다는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장을 보면서 취재를 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예.
10만 원을 들여서 산 장바구니 내용물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글쎄요. 기대만큼의 어떤 그런 양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물건들을 얼만큼 살 수 있습니까?
네, 미화로 90달러 정도를 들고 한국 대형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장바구니에 들어간 물건들이 수박 반통이고요. 양파는 네. 500g, 한우 등심이 한 600g이 채 안 됐습니다. 삼겹살이 300g, 계란이 15개였고요. 갈치 반 마리, 오징어 두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
5년 전에 이 1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던 내용물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체감 물가 딱 두 배 정도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려면 돈을 좀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수입이 더 늘지 않으면 돈 더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부들의 지갑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게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한우 소고기, 계란, 오징어, 야채 등이 요즘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네.
한우 같은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란은 뭐 아시다시피 7개월째 지금 조리독감이 이어져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30개들이 한 판에 뭐 9달러 정도가 가까운데 조만간 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계란을 선택하게 될 주부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가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채값, 과일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금난이라고 불리는 계란처럼 오징어는 금징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
오징어와 갈치 등 수산물도 지금 밥상에 올려지는 횟수가 조정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주부들, 시장에서 만난 주부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산 오징어를 사려다가 수입장 냉동 오징어를 사게 됐다. 아예 안 사야겠다. 뭐 이런 주부들의 걱정. 장바구니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임명됐죠. 최근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도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법 방해 행위가 무엇이고 또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2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